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33년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의 이런저런 시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사람들의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소위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종교 집안의 배경 속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메시아면 구원자이고 구원자이면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살핌과 돌봄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로 오신 거예요. 더군다나 길바닥에 가면 체인은 그런 흔하디 흔한 저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전혀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집안의 출신인 거지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혼자서 은밀하게 예루살렘 가셨는데 이분을 알아본 사람들 중에 또 이 문제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라 했다. 그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또 놀랍니다. 그가 권위 있는 랍비 밑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글을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의아해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꼬리표가 또 예수님 메시아로 믿는 것을 막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일 2000년 전에 우리가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을까요? 마구간에 놓여있는 예수님 아기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의 권위를 판단하고 한 사람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며 예수님을 비껴 지나갔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분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분께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지요. 상상만 해도 속상하고 끔찍하지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몰라보고 비껴 지나가다니. 아니,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께 야유를 하고 돌을 던져대다니.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7절은 이런 면에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는 길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내가 예수님 비껴 지나가지 않고 그분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교훈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교훈인지 인간의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열망한다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 정말 그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갖고 있다면 이 뜻이에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 입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로 그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많은 경우는 아니지요. 주님의 뜻 들어보고 그 뜻이 내 마음에 맞으면 그 뜻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라가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이 항목과 하나님이 이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따로 정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안 돼 라고 이 목록을 설정해놓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 선입견에서 왔건, 내 기호나 취향에서 왔건, 더 크게는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에서 왔건, 하나님 이거는 절대로 제게 명령하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그 목록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이방인을 사랑하라. 그들도 네 형제이니 돌봐주고 섬겨줘라.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이들에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목록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들어오면 안 되는 자신들의 영역을 설정해 놓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이런 이런 분이어야 돼. 그분은 이런 종교적 배경도 갖고 이런 스펙도 가진 분이어야 돼 라고 본인들이 정해놓은 이 바운더리가,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먼저고 자기 민족의 뜻이 먼저인 거지. 이게 그때 그 얘기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솔직히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목록 우리 갖고 있지 않나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그 사람 사랑해라. 이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념에 반하는 말씀, 그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종교적 확신을 흔드는 말씀,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 마음이 이렇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가르쳐 주셔도 나는 그것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또 내 마음이 이럴 때는 하나님이 당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금 그 사람은 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뜻이 땅에서 내팽겨쳐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지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거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뜻이 이렇게 헐값으로 취급받고 폐기물 취급받는 것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뜻을 물을 때는 주님이 입술을 꾹 다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것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싫든 좋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행하려고 하는 사람. 내 인생의 그 뜻으로 인해서 꽃길을 걷게 되든 가시밭길을 걷게 되든 그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그 뒤에 따를지 말지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뜻 들어보고 그것 좋다 싫다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자기 영광이 남아있다는 뜻이지요. 여전히 내 영광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진정 내 안에 내 영광은 정리되고 하나님 영광을 내가 구하면 자기 뜻에 맞지 않고 자기 신념에 맞지 않고 때로는 이전에 가졌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 확신을 흔들어 놔도 그게 주님 뜻이 맞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정말 믿음의 사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보내신 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말을 해도 그냥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말씀하세요.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고 물으니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광 구하지 않고 철저히 보내신 분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독자적인 학파를 형성하시거나 세력을 구축하시지 않았어요. 공자나 부처는 죽으니까 따르는 자들이 학파를 만들어서 계속 그 정신을 이어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니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당신 자신의 사상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일하는데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 자기 신념, 자기 가치관,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믿음 옆에 무엇인가를 동동하게 끼워 놓고 있어요. 믿음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종속된 것도 아니고 믿음 옆에 나란히 가지고 있어요.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문화적 확신들을 믿음 옆에 나란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믿음이고 실천적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그건 참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했죠. 믿음 외에 다른 건 옆에 끼워놓지 말라. 그건 믿음 플러스 알파이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는 할례가 알파고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모세의 율법이 알파예요. 바울이 오직 믿음 가르쳐주고 갈라디아를 떠났지요. 시간 지나서 들으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찬들이 바울이 잘못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는 아니야. 믿음도 갖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오직 믿음 얘기할 때 훨씬 쉬운 거 가르쳐줬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거기로 귀를 솔깃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보면 이게 말은 쉽지만 실천하며 사는 데는 어렵거든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갖기도 쉽지도 않고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믿음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것은 마치 방망이를 공중에 매다는 것만큼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보여요.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데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들어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눈 뜨고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내 믿음이 뻥뻥 나가 떨어져 버려요. 넘어지고 나서 정신 차리면 자기도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속이 상해요.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도대체 내가 믿음 갖고 있다는 게 뭘 뜻하는가? 스스로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흔들리는 순간이죠. 이 믿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아, 이 마음이 드는데 누가 믿음만으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 알파가 끼어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도 갖고 할례도 받아라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게 설득력이 자기 경험상 확인이 된 겁니다. 반면에 할례는 마음과 육체에 각인되는 게 있으니까 명료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좌우의 균형도 잘 맞는 것 같고 신앙이 뭔가 실천적이고 살아있는 것 같고 할례를 받으면 그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는 절대로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둘이 나란히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안 봐요. 그것은 기독교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왜냐? 처음에는 너희들이 둘 나란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힘없어 보이는 그 교리는 서서히 네 안에 식어버리고 너는 알파만 붙들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알파만 남게 될 것이다.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고 이 바울이 볼 때 이 알파는 누룩이에요. 반죽에 퍼져서 전혀 다른 종류의 화학물질로 만드는 누룩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요. 활동력을 불어넣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타락시키는 누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5장 8절 그 권면은 즉 믿음도 갖고 알파도 가지라는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맞지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겼지요. 근데 여기 이 믿음에다 뭘 썩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지금 제가 순혈주의나 순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이 열망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서는 가장 최우선이고 나머지는 이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알파가 믿음 옆에 나란히 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재물이 세상 사는데 중요하고 좋은 일에도 쓰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절대로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이거 옆에 나란히 뭔가를 사랑하는 거 두면 그게 결국은 네 신앙을 망치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누룩이 되는 것이다. 질문이 나오죠. 그럼 내가 무엇인가를 믿음 옆에 두고 나란히 섬기고 있는 것이 뭘까? 내가 무엇인가를 나란히 섬기는지 밑에 두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신앙생활하면 이 둘이 충돌합니다. 반드시 충돌할 때가 옵니다.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네? 깨달을 때가 와요. 그럴 때 내가 알파로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냐?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분은 주님 밑에 놓고 그 알파를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려놓을 수 없으면 그것은 내가 믿음 옆에 두고 동등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치면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도 그리스도인답게 나라를 사랑합니다. 절대로 나라 사랑 자체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조국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의 나라 사랑이 나란히 들어가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나라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1933년 1월 30일에 독일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당시에 나치당의 총재였던 아돌프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당시 나치당의 공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치 이념은 반공주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독일 국가의 재건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 패망하여서 패망에 따른 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느라고 경제가 완전히 거덜나버렸었습니다. 경제는 오랜 불황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실업률은 치솟아서 베를린에 굶어죽어 길바닥에 내앉아져 있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런 독일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비스마르크 시대의 위대함을 재현할 수 있다. 독일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 이 구호 아래서 세계 최초로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만들고 자동차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반유대주의 아래서 흩어져 있던 독일 백성들의 민심을 하나로 단결시켰습니다. 철저히 언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독일 국가주의의 틀에서 제한했습니다.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독일의 중산층은 히틀러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 즈음에 히틀러는 괴멜스라는 선전상을 통해서 자신을 은근히 재림 메시아처럼 우상처럼 선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독일 국민들은 그가 재림 예수일지도 모른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폴란드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독일 교회가 어떻게 했냐? 이 히틀러의 전체주의와 독재에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히틀러의 손을 들어주고 공개적으로 그를 지지했습니다. 왜냐? 그가 지금 도탄에 빠져있던 독일을 경제적 빈곤에서 건져내고 독일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인권을 파괴하고 독재를 하고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면서 독일 국민 전체를 증오심의 포로로 만들어서 마귀의 손에 갖다 넘겨주고 있는데도 이런 히틀러를 옹호한 겁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자신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라를 위해서 히틀러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때 27살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가 나치의 유대인 박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나치에 투항해버린 독일 교회를 비판하고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든 독일 신학교가 나치에 박수치는 것을 보고는 신학교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와서 고백교회 운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주의에 입각한 지하신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 지하신학교에서 학생들과 가졌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의 경험을 엮어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우리나라에도 나온 작은 소책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보네퍼가 가졌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독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렇기에 이렇게 광기에 휘말려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독일에 대해서 나인, 노,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다. 그는 결국 히틀러 암살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식이 한 달 남짓 남겨놨을 때 1945년 4월 9일에 39살에 너무나 이른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교회는 그를 20세기의 순교자요 독일교회를 파멸해서 구해낸 위대한 신앙인으로 칭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날 독일을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의 하나로 만들어준 토대를 이 보네퍼와 고백교회 운동이 세웠다고 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교회마저도 분별력을 잃고 그 잘못된 길에 편승해요. 이때 진정으로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고 교회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힘들지만 걸어가 준 것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교회가 이 고백교회 운동의 유산 아래 모이기 시작하고 본래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은 고백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안에는요, 엄청난 윤리적이고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 있는 정사나 권세나 운동이나 흐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정신과 영성의 기초 위에 진행되고 있다면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그 운동에 참여합니다. 반면에 나치즘처럼 독일이라는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백성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며 광기의 사람들로 만들어갈 때는 그것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소망밖에 없어요. 때로는 박수받는 꽃길 버리고 외로운 가시밭길을 가요. 근데 그렇게 길을 가준 것 때문에 잘못된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결국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옆에 나라 사랑 두지 않고 나라 사랑을 믿음 밑에 복속시켜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걸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든 원칙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탄핵, 소위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심각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길인가를 철저히 숙고하고 성찰하여서 그 기반 위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길을 헤쳐가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을 보는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따랐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국가의 이데올로기나 통치 이념에 일방적으로 투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지금 당장 내 나라에 득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으되 그것을 통과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깊고 높은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예스하고 한편으로는 노할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교회가 터에 있는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견고히 서서 이 부르심에만 응답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진심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네가 행하려고 하면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그 뜻 옆에 끊임없이 내 것을 끼워 넣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집어넣어 주님의 뜻을 변용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누룩들이 교회를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잡것들이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에 그 속에서 나오는 바른 삶이 교회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